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길을 동행해 주실 두 분, 따뜻한 통찰을 지닌 사라 자매님, 그리고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시는 은미 자매님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소개되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네, 은미 자매님 오늘 처음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소감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마중 식구들이 은미 자매님을 환영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럴 거라서 은미 자매님께도 큰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 자매님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좋은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한 장이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질문과 회환 그리고 은혜가 담겨 있지요. 21장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여정 중 한 장면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하는 장소는 광야인데요. 광야에는 엔게디, 아둘람,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는 다양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먹을 것과 무기를 공급받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웠어요. 성서로 피신했다는 건 어쩌면 본능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간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이 보냈다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구석에 몰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 통독학교라고 성경 공부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관계가 힘들어서 때려치고 떠나서 내려왔던 적이 있어요. 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관계가 힘들어서 결국은 도망치듯 내려왔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돌아갈 것이 하나님뿐이고 다시 나갈 것이 찾을 것이 하나님뿐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참 깊이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다윗의 그 상황을 읽으면서 저도 그때 그 생각을 한번 떠올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네요. 네. 우리 은미자매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살면서 실수로 오해를 했던 적이 있는데 미움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다른 친구 탓으로 돌리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자책했던 시간을 가졌었는데 결국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던 그런 경험을 했고요. 궁지에 몰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는 했었어요.
네.
제가 거기서 내적 갈등이 좀 심해졌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결국 제가 선택한 길은 그런 걸 했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약한가?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제가 거울을 봤던 것 같아요. 제 모습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장면이 광야의 장면들인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다윗이 한 것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다윗을 마주 보면서 우리는 조금 놀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의 장면이냐면 왕의 사위가 되어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면서 영웅시하고 그래서 사울의 질투로 다윗이 도망가야 했던 장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정말 다윗이 변화되고 다윗이 자신의 이 현실을 직면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만나고 또 이렇게 혼자 버려져서 도망자가 되어 있는 광야에서 다윗이 성찰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홀로 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빵을 구걸하고 미치광이처럼 연기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무너지고 누구 때문에 내가 망한 것 같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떤 피해의식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 순간 하나의 층위를 더 내려가 보면 내 안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마주해야 되는 것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윗도 그렇게 사울 때문에 내가 이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다라고 사울을 원망하기보다 이 장면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얼굴을 마주보고 또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 21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아주 의도적으로 연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내면에서는 아, 사울 때문이야. 이게 도대체 내가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것은 모두 사울의 어리석음과 질투 때문이야라고 다른 사람을 탓할 수도 있지만 또 다윗이 여기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나 혐오가 일어날 수도 있었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위기가 찾아올 때 굳게 굳게 서서 정직함으로 이 산을 넘어가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회피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역동이 일어났을지를 우리가 상상해보면 처음엔 아마 사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의 연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마 거짓말하고 있는 이렇게 자기 자신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생존을 위해서 거짓을 택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모면하면서 핑계대거나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이 이 노부에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 이 몰살과 학살이 왜 일어났는지 바로 다윗의 이 거짓말로 아히멜렉에게 기대는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 비극의 시발점이 예고편이 어디인지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떡을 먹는 행위가 무슨 의미일까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먹게 되는 장면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은미자매님.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을 언급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예수님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일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기서 진설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인가요?
네, 진설병 말이 어렵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레헴 하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은 빵이고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이에요. 빵이라는 뜻이고 하파님이라는 거는 얼굴, 파님이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앞에 있는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있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그 성소에는 그 일곱 촛대가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열방의 빛이 되는 존재다. 그리고 진설병 너희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이런 상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외부의 어떤 다른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식과 공급을 얻는 존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설병을 먹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떡을 먹는 건 단순하게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생명을 얻는 행위인 거네요.
네, 그렇죠. 다윗이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었는데 다윗이 이 떡을 먹는다는 거는 모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빵을 먹는 중인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거짓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거짓되고 죄인이고 도망자고 연약하고 제사장이 아니어서 자격이 없지만 너는 너의 현실을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지만 나는 너에게 나의 얼굴의 빵을 그리고 나의 양식을 나의 공급을 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풉니다. 아, 너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공급해 줄 거야. 너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한 달 월급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공급을 하죠. 은혜를 베풀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의 이 은혜는 다윗이 그 자격이 없을 때, 거짓된 자일 때,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진살병을 먹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연약한 도망자일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는다. 내가 십일조를 많이 해서 재정적인 복이 왔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뭐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베푸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다. 그리고 내가 네가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지키고 너를 향한 약속을 끝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또 골리앗의 칼이 인상 깊었어요. 그 칼이 성막에 보관되어 있었고 다윗이 그것을 다시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칼을 다시 쥔 다윗의 손은 더 이상 승리자의 손이 아니라 도망자의 손이더라고요.
네. 참 그 통찰이 귀하죠.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이 바로 원래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그때 다윗의 상태는 어땠죠?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에게 덜덜 떨고 있을 때 블레셋에게 우린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실패자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을 때 오직 소년 다윗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물리치실 것이다 하고 일어나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때 다윗의 다섯 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골리앗이 비웃었어요. 너같이 꼬맹이가 무슨 나를 이기겠다고 오냐 그랬을 때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없었는데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무기가 없을 때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죠. 우리에게 돈이 없으면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준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기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이 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런데 골리앗의 칼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죠.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는 만군의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의 사위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저는 광야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사울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낸 게 아니라 진짜 다윗에게 다윗아 너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데 네가 다시 만나야 되는 얼굴은 나의 얼굴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다윗에게 우리의 추억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그리운 다윗의 얼굴은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미했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지금 다윗은 너무나 위대한 장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고 왕의 사위이고 이런 위대한 다윗의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위대하다고 평가하는 그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세우고 싶은 다윗의 얼굴은 누구냐면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무기가 없을 때조차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그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다윗을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히멜렉의 성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이 도망자 다윗에게 나타내시는 거죠. 저는 마치 이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닭이 울면 네가 닭이 세 번 울면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감옥에 계실 때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내가 저 사람 제자면 진짜 저주를 받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울렸던 닭 우는 소리처럼 다윗은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구나. 내가 이제 내가 컸다고, 내가 장군이라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싸우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이 소년의 첫사랑, 첫 믿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장면에 다윗을 잊어버렸구나라고 하는 자기 성찰, 자기 반추, 자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나의 이름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너와 언약하신, 너를 왕으로 삼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요즘 제 마음과 겹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삶의 어떤 시기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힘에 겨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을 먹는 것처럼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도망자인 다윗의 떡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인 칼을 주시죠. 다윗의 모습은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도망칠 때 하나님을 찾고 흔들리지만 생명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다윗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인간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은 거짓도 없이 무기도 없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성전이 아닌 세상 한가운데 계셨잖아요. 다윗은 무기를 찾고 떡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 되셨고 자신이 찔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님이 중요한 통찰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얼굴이심,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만나는, 거울처럼 만나는 그 진설병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분의 생명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이 진짜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순간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배고프고 무기력했을 때 그에게 진짜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떡과 칼, 그 떡과 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다윗과 함께 하셨던 광야에 가장 목마르고 배고픈 그 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진설병과 칼 사이에 서 있는 듯한 다윗의 지금 상황이 우리와 어떤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도망자 같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앞으로 내 내일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나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또 여전히 내일 먹고 살 것을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나는 여전히 거짓말로 회피하고 나는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생존의 경계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을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요.
네,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붙들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도망자가 아닌 순례자로 실패자가 아닌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이 그렇게 서가실 수 있도록 우리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삶 속에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길을 찾아 나갔듯이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도망자처럼 주저앉고 싶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거짓과 두려움에 휩쓸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칼보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떡을 선택하게 하시고 생존보다 순종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 광야 같은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왕궁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우리가 신실할 때나 넘어져 있을 때나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미할 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나 있을 때나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때나 두려움에 불안에 매여 떨고 있을 때나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중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가닿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마중 식구들이 만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국제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지난주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네네.
요즘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원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고 가끔 책도 좀 읽어보고 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좋네요. 네 지하자매는 어떻게 지냈나요?
네 저는 동생 생일이어가지고 네. 오랜만에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밥 먹고 또 이렇게 같이 살아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저녁에 잠만 집에 들어가서 자고 네. 가족들 얼굴 제대로 한번 못 보는데 네네.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밥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이렇게 각자만 아예 또 좋은 시간 보내다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북주선 성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 살펴봤는데 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장사꾼들의 판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세워진 성전이 대제사장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에 분노하셨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정면으로 대결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작정하고 찾아온 대제사장들에게 단 한마디 질문으로 할 말이 없게 만드셨던 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대제사장들은 여태껏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자기들의 실체가 폭로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건수를 잡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께 도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기 위해서 정탐하는 이들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 권세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이때 정탐을 보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보냈다고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헤롯을 지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정치 세력가들이었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왜 독특한 건가요? 둘 사이가 좋지 않았나요?
둘은 거의 앙숙과도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헤롯 땅은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헤롯을 왕으로 임명했던 건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땅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서 신로마 정책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견제하면서 대항해 왔었고요.
서로 원수 같은 사이였네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보낸 건가요?
이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문제로 엮던지 또는 정치적인 불순자로 몰아세우든지 하기 위해서 함께 왔던 거예요.
정치적인 불순자로 몰아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님을 찾아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매우 공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뭔가 예수님을 랍비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인정한 듯한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가요?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나요?
뭔가 올무를 놓기 위해서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경계심을 풀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심하셔서 실언이라도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었나 봐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었을 거예요. 특히나 다음 말을 보면 그러한 의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여기에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거나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시죠?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뭔가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일종의 덫을 놓은 후에 이제 준비해 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자, 이때 이들이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세금을 내는 게 맞냐, 틀리나를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이 왜 예수님께 덫을 놓는 질문인 건가요?
그냥 봤을 때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질문치고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를 묻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곤란하게 만들고 또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왜 난처하게 되는 건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였어요. 단순히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제였거든요.
세금이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제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복잡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AD 7년이 되던 해에 로마 황제는 유대 지역에 인두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인두세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인두세가 뭔가요?
인두세라고 하는 건 사람의 머리수마다 매겨진 세금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에서 이렇게 인두세를 걷는 건 단순히 돈을 걷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인두세를 바치는 건 나는 로마에 속한 자로서 나는 로마 황제의 백성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즉 황제의 주권과 다스림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로마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두세를 내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도 했겠죠. 나는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 로마의 시민이자 황제에게 속한 자이다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진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계속 로마 지도부에 대항하고 황제를 거부했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다스림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표면적으로는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건 실제적으로는 수용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들이 성전을 기반 삼아 경제를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로마 지도부와 모의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드러내놓고 공식적으로 황제를 인정한다든지 로마 지도부에 협조한다든지 하지는 않았죠. 그러면 자기들의 종교법에 걸리게 되니까요.
그러면 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금의 문제를 놓고 질문한 게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게 만들어서 곤란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건가요? 본인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도록 해서 이쪽 저쪽으로 모두 엮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하자매가 아주 잘 파악했네요. 지하자매 말대로 예수님께서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라고 하면 로마 지도부에 숭응했다고 몰아가면서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걸리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로마의 정치법에 걸리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 지도부에 대한 반란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갔던 거군요.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책 잡고 저렇게 말하면 이쪽에서 책 잡으려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도록 해서 예수님을 공경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의미를 알고 보니 굉장히 곤란하고 예민한 질문이네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속셈을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러한 속셈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관계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는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순된 모습을 드러낼 일종의 덫이 들어 있었어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말씀인데 여기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어떠한 덫인가 하면은 자, 데나리온은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돈이긴 하지만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서는 왜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십계명 제2계명을 보면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황제의 형상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반대편에는 황제의 아내인 리비아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황제의 모습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보면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것이다 라고 여겼고 그래서 성전 안으로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데나리온에 새겨진 이 황제의 형상과 글귀의 의미 자체가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신의 대리인인 황제로부터 옵니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동전을 만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 정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거부감을 가졌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려면 돈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돈에 새겨진 형상과 그게 상징하는 의미가 싫다 하더라도 데나리온은 로마 사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폐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데나리온을 사용하긴 했어요. 다만 성전 안에서만큼은 우상이 새겨진 화폐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자라고 해서 성전 안에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환전상을 배치하고 예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성전의 화폐였던 세겔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성전에 환전상을 배치했다고 하면 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실 때 함께 쫓아냈던 돈 바꾸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세겔로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환전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환전상을 배치하고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다 거짓이며 외식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난 건가요?
방금 종교 지도자들이 데나리온은 성전 안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전상까지 배치했다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거룩하게 하자는 목적으로.
네,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혹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건가요?
자,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어디에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죠?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꺼내보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을 꺼내는 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그들 스스로 성전 안에서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걸 금지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데나리온을 꺼내놓는 모습을 보였던 거군요. 모순된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버렸죠.
네, 맞아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율법의 형식으로 자기들의 욕심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도전해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인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니 비단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황제는 신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아무리 대단한 로마 황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황제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아닌 척하며 갈망하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로마 황제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니까요.
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념을 확장해야 하는데 여기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이 바치라는 헬라어로 아포디도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바치다라는 의미와 함께 되돌려주다, 도로주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들의 소유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아까 이야기한 동전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과 동일한 맥락인데, 황제의 형상이 들어있는 데나리온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건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님, 좀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쉽게 생각하면 로마를 벗어나게 되면 로마에서 사용했던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다른 돈으로 환전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곧 로마 황제의 다스림의 영역을 벗어났으니 이제는 로마에서 통했던 가치가 무의미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잘 이해됩니다.
자, 새로운 왕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면 새로운 왕의 형상이 들어있는 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자, 이 말은 결국 어떤 형상을 띄었다라고 하는 건 그 존재의 다스림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다시 창세기 말씀을 본다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누구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가? 로마의 황제, 세상 왕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세상 왕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까 성전에 들어갈 때엔 자, 데나리온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환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성전 화폐인 세겔로 환전해야 했어요. 자, 여기서 성전 화폐로 환전한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성전 안에는 로마 황제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까지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성전 안에서까지 로마 황제의 다스림, 세상의 다스림, 물질의 다스림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매매 현장이 바로 세상 왕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고요.
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의 법칙과 로마 황제의 다스림은 물리치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것으로 되돌려 놓아라. 회복시켜라.
앞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본래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라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는 답변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 있었네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세상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쩌면 우리 또한 세상의 다스림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 살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그런 거에 미련 갖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로 이해가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북조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쭉 나눴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초반부터 세금이나 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세금을 생각할 때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화폐라는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이 돌려드리라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헬라어로 그 아포디돔이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인식하고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세상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는 저로서는 정말 세상의 그런 다스림 영향력 아래에서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의 다스림 안에서 통치당하지 않도록 오직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관이 바로 세상에서 통하는 그 가치관을 이 성전 안에 우리의 신앙 안에 가져온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이사일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도록 놔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너희가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가이사의 것을 우리 신앙 안에 들여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우리가 그 통치함을 받을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